시사 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와이드 장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삼입니다.
한국 입춘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절기론 그런데 네. 지난 주말까지도 아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뭐 절기상 입춘은 지났지만요.
그렇죠. 뭐 그런데 저녁에 요즘은 6시면 뭐 해가 떨어지니까요. 날도 금방 어두워지고 또 기온도 더 빨리 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불 켜고 온풍기 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력 공급이 원활할 때 얘기인데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기획으로 다뤄드렸었는데 최근에 북한의 전력 사정이 안 좋다고 하고 네. 그런 걸로 느낄 수 있는 게 수도 평양도 예외가 아니라 하니까 네. 심각성을 알 수가 있죠.
네, 생활의 불편함이 매우 크실 텐데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한반도 소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시사 와이드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전해 드릴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지난주에도 갈등의 골이 깊었던 남북관계 살펴보고요. 또 미군 관계자의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이죠. 김정남이 이 동생인 후계자 김정은과 북한 내부의 부정부패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지난주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이상 한파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요. 기자수첩까지 43분 동안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반도 흐름 지금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시사와이드도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진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양희 씨, 오늘도 지난주 남북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나 이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 유연한 대북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지난주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한의 이제 평양에 이 동명왕릉 같은 이 고구려 고분들이 모여 있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문화 유적이기도 한데
네.
이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이 고분군 주변에 소나무 병충해 방제 작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당국자 간의 실무 접촉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네.
뭐 이런 문화유산 보존을 매개로 이 남북 간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북한이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가 바로 다음 날 곧바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앞서 한국통일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그 북측위원회 접촉을 불허한 데 대해서
네.
추악한 정치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고요. 또 통일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예의조차 무시했다고 거부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6.15 공동선언 실천, 이 남측 관계자들이 이 한국 정부의 이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실무 접촉을 강행을 했고요.
네.
이 관계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 남북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공단을 찾은 게 이명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죠.
네. 이 북한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이명박 정부의 당국 간 접촉 제안은 거부를 했는데
네.
이 국회 차원에서 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제안은 곧바로 받아들였고요.
네.
이 모두 8명의 의원이 하루 동안 개성공단을 둘러봤습니다.
네.
이날 방문이 국회 내 이제 남북 관계 발전 특위 이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 박주선 위원장은 이 돌아본 후에 미국과 한국, 또 한국과 유럽 간의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이고
네.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마마지송 들어보시죠.
know you watch me grow up and only want what's best for me. And I think I found the answer to your prayers. And he is good, so good. He treats your little girl.
네, 계속해서 남북관계 현안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요. 한국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네.
자,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이 대북 정책을 좀 완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현 시점에서 대북 강경 정책보다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반 이상이었더라고요.
네.
아,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의 그 원칙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응답자 중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한 반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0% 이상이었습니다.
뭐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대북 정책을 보면은
네.
이 북한의 도발이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편 건데
네.
사실 이런 강경한 대북 정책에는 이 북한의 도발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가 아마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이 한국 국민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아산 정책연구원 관계자의 분석인데요.
네.
이 강충구 연구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요인은 김정일 사망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이슈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따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한 거거든요, 데이터를.
네. 자, 계속해서 연령대별 분석도 한번 전해드려보죠. 20대와 60대의 경우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30대에서 50대 사이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뭐 반드시 대북 유화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지난주 남북관계에 관한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그 지원 액수를 늘리기로 했죠.
네. 아, 한국은요, 정부 차원의 그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요,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북의 가족과 상봉하는 데 대한 일부 비용도 지원했는데요.
예, 예.
아, 요즘 그 중개인, 브로커라고 하죠. 비용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지원액은 기존 900달러에서 2배, 1800달러로 늘렸고요. 또 실제 상봉 지원액은 2700달러에서 4500달러로 올렸습니다.
뭐 거의 두 배를 올렸는데
네.
이 한국 정부 이번에 같이 나온 발표를 보면
네.
이 겉으로 지금 드러난 이산가족 민간 차원의 상봉이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산가족들이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연로하는 이유도 있겠고 또 뭐 남북관계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중개 비용의 증가 또 북한의 통제 강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남북관계에 이어서 미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지난주 9일이었는데요. 미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대북 영향지원 재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여전히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전에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던 당시와 변함이 없다는 건데요. 네. 자,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회견 답변 내용 들어보시죠.
We have not been able to have the kind of reassurance.
네, 지난해 12월 중순 북한 측과 만나서 6자회담 재개 앞선 그 사전 조치들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드리려 했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앞서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사체를 허용하라 이런 사전 조건을 제시했던 걸로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영향 지원에 대해서는요. 그 품목과 규모를 놓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이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미북 간 현안에 대한 설명이었고 네. 또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미 군의 고위 관계자가 네. 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세뮤엘 라클리어, 미군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입니다. 네. 지난 9일에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네. 들어보시죠.
You know a transition of leadership there. Day by day, so far, so good.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장기적인 전망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또 미국이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 북한의 비대칭 전력, 또 미사일 기술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가죠.
네.
미셸 셰프로의 노래입니다. Back Down to Earth 들으면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I wanna take the bus today and read a book along the way and never mind the place I'm going to. That's the thing I wanna do. Take you on the ride. Leave my BlackBerry aside. You wanna watch a movie, a picture show. That's fine. Let's go. We'll leave the atmosphere below and stay. Over is careless and free until we get back down to earth. Play like it was our destiny until. Back where the skies are standard blue, they're always asking what you do. You never got the time to take it slow, always got some place to go. Rounded circle roads, through its bends and folds. I'd rather watch the moonbeams in the sky this clear July. Goodbye. Instead, offer is careless and free. Until, till we get back down to earth. Play like it was our destiny. Until, till we get back down to earth.
Back down to earth. 계속해서 지난주 미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보고서 두 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의회를 취재하는 유미정 기자로부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보고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미 국가정보국이 미 의회에 보고한 2011 연례 대량 살상무기 관련 보고서와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북한 대미관계 핵 외교와 내부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네, 미 국가정보국의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인가요?
예, 미 국가정보국은 해마다 대량 살상 무기와 고성능 계량탄의 생산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 용도 물품과 관련 기술을 획득한 나라들과 그 추이 등을 분석해서 미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룬 것입니다.
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북한이 사정거리와 정교함을 개선한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발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미사일 관련 기술을 계속 수출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미 국가정보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북한의 무기 수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맥락이네요.
예, 최근 그 미 상원 정보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혔죠.
네.
보고서는 북한이 중동과 남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부품, 물질, 기술 그리고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완성된 미사일 시스템과 부품을 판매해서 다른 나라들이 예상보다 빨리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획득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우는 등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판매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정보국의 우려는 북한이 앞으로도 새로운 판매 대상국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새로운 판매 대상국을 찾고 또 이전에 판매했던 그런 국가들과의 관계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중동에 시리아, 이란과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그 시리아와 관련해서 지난 1990년대 말 시리아에 비밀 핵 개발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 그런 시리아에 대해서 핵물질과 기술 등을 수출할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후계 체제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북한 인권과 난민, 대북 식량 지원, 미군 전쟁 포로 실종자 유해 발굴, 그리고 북한 내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미북한 현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제목을 보니까 북한, 대미관계, 핵 외교와 내부 상황, 이런 거창한 제목인데 후계 체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보고서는 그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북한 내 국정이 큰 동요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왕조 세습을 이뤄내는 데 따르는 그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네.
보고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인물이며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그의 지도력을 받아들일지 의문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기존 권력층에서 김정은의 정당성이 상당히 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점 때문에 후계 체제에 안착이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보고서는 이 때문에 김정은이 외형상 1인 지배 체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후견인들의 지원을 받는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섰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후계자로 이렇게 공식 부상할 당시
네.
권력층의 다른 고위 인사들의 지위도 함께 격상이 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보고서는 이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내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권력 엘리트 그룹 사이에서 내부 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젊고 또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이 개혁가로 이렇게 등장할 그런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런 오랜 구식 이념 그리고 폐쇄된 정치 체제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이 걸어온 기존의 노선에서 이탈해서 이런 개혁 개방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 의회의 북한 관련 보고서 두 건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와이드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 진단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양희 씨.
네.
얼마 전에 한 일본 도쿄신문입니다. 네. 이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기자가 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여러 해 동안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책으로 편해서 관심이 네. 몰렸었죠.
네. 사실 김정남이 언론에 가끔 포착되긴 했지만요. 상당히 말을 아끼고 또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일본 기자와 그렇게 오랫동안 7년 정도라고 하죠.
네, 네.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요. 저희가 고미요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또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저희가 책 내용도 듣고 네. 그 과정들도 들었는데
네.
이 고미 기자가 지난주에는 앞서 책에 담지 않았던 이 전자우편 내용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김정남이 이제 후계자가 된 이 동생 김정은 또 북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을 어린애 이렇게 지칭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북한 지도자로 오르기 전의 얘기죠.
네네.
하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요. 자, 김정남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은요. 그 어린애의 표정에서는 북한처럼 복잡한 나라의 후계자가 된 인간의 사명감과 진중함,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네. 네. 또 이 김정남이 이 전자우편에서 북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화폐개혁이요.
네.
이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북한 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붕괴됐다.
네.
또 나이 든 지도자. 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 경험이 부족한 후계자, 이건 동생 김정은일 테고요.
네.
이 실추한 경제, 이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전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또 이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고위층에 상납하는 뇌물의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부패한 구조는
네.
반드시 붕괴한다. 북한의 부정부패 현상은 소련이 붕괴 직전을 연상시킨다 이런 내용까지 적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김정남이요 북한의 지난해 그 한국 연평도 포격 이후 표현이 과격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 사건이 북한 군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존재 이유 또 핵 보유 정당성을 표면화하기 위해서 범한 도발이라면서 김정일은 늙고 후계자는 어리고 장성택은 군 경력이 없어서 북한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적었다고 하네요.
뭐 사실 한마디 한마디 지금 북한에 네. 계신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게다가
네.
예,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또 현재 김정은 부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직접 쓴 전자우편 내용이라니까
네.
더 그렇습니다. 김정남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철은 부러질 수 있다. 또 북한 정권에 그래서 철권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전자우편에 적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북한 내부 관련 소식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법치 수준이 세계 최악이다. 이런 영국 민간 기업의 보고서가 있었죠.
네, 영국의 기업 자문 회사인데요. 메이플 크로포트가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인데요.
네.
2012 법치주의 지표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법치주의가 취약해서 기업 활동에 극심한 위협을 제기하는 19개 나라에 포함된 거죠. 특히 해외 투자자 또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세계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라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뭐 당장 뭐 북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었지만
네.
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한국의 현대 아산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뭐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봐도 뭐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요.
네.
이 결국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크리스 딕슨 선임 연구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We see that the country's authoritarian government continues to interfere in all aspects of society and the economy. Importantly, there's no separate...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이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있고
네.
이 권력의 분립이 없다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사법부의 경우에는 독립성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특권층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가 사실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이후에 북한의 법적, 제도적, 기업 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네.
예, 시사 진단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 상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잠깐 듣고 가죠. 조시 그러번의 노래입니다. To Where You Are.
I feel you all around me, your memory so clear. Deep in the stillness, I can hear you speak. You're still an inspiration. Can it be that you are my forever love, and you are watching over me from up above? Fly me up to where you are beyond distant stars. I wish upon tonight to see you smile, if only for a while to know you're there. A breath away is not far to where you are. Are you gently sleeping here inside my dream? And isn't faith believing all power can't be seen? As my heart holds you just one beat away, I cherish all you gave me every day. 'Cause you are my forever love, watching me from up above. And I believe that angels breathe, and that love will live on and never leave. Fly me up to where you are beyond distant stars.
YD 시사상식. 오늘은 지구촌 이상 한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지구촌은 극심한 이상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한도 얼마 전 삼지연의 온도가 영하 4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25년 만에 강추위를 경험했고, 일본은 폭설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많은 주민이 고립됐습니다. 중국도 일부 지역에서 영하 50도를 밑도는 추위가 계속되면서 가축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파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곳은 유럽입니다. 넓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추위 때문에 난방 수요가 올라가고 물류에도 지장을 받으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원과 식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한파가 몰아쳤을까요?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날씨는 추워진다는 게 얼핏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았고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과거에는 북극에 머물던 찬 공기가 더운 공기에 밀려 아래로 내려왔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북극의 소용돌이 기류가 평년보다 약해서 찬 공기의 이동이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다 추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 미국 동부는 오히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2월 초에 봄이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YG 시사상식, 오늘은 지구촌 이상 한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 백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스포츠 소식, 그중에서도 올림픽 관련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자, 바로 2012 런던 올림픽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스포츠 팬들이 이제 흥분을 슬슬 하고 있을 텐데 그럼요.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네. 북한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백성원 기자가 지난주에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단독 인터뷰를 했죠. 북한 선수들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전력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간 걸로 아는데요. 자, 먼저 장웅 위원과는 어떻게 연락이 된 건가요?
예, 뭐 물론 북한으로 직접 연락한 건 아니었고요. 네. 북한이 주축이 된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평양에서 세계 대회도 크게 열었었는데 이곳의 본부가 오스트리아 비엔에 있습니다.
네.
비엔에 있는데 장웅 위원은 물론 이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이라는 중책도 맡고 있지만 또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직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래서 이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면서 태권도 관련 일도 보고 또 유럽에서 이 올림픽 관계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또 이 올림픽 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그 오스트리아 사무실 쪽으로 연락이 닿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북한 체육계에서는 최고위 인사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웅 위원인데
네.
북한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저희한테 상세히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알려진 대로 북한이 최소 7개 종목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뭐 얻었다는 건 그대로고요.
네. 최소라고 하면 앞으로 더 추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장 의원 설명으로는 한두 종목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참가가 결정된 종목이 여자 축구, 역기, 마라톤, 레슬링, 탁구, 양궁, 사격,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요.
네.
권투라든지 뭐 유도, 북한에서는 뭐 유술이라고 합니다만 다이빙 이런 종목에서도 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물어봤는데
네.
뭐 딱히 그렇다 이런 대답은 없었고요. 권투는 지금 북한 선수 진영이 전부 신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력이 뭐 아주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고
네.
장웅 위원의 말에 의하면요.
네.
다이빙은 국제 심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 참가 선수들 규모 말이죠. 이 언론에서는 남자 6명, 여자 10명 선수가 참가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장 위원은 좀 더 많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40명 정도를 얘기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남자 6명, 여자 10명 맞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났는데 이것은 이 여자 축구를 뺀 6개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말하는 그런 규모고요.
네.
여기에 축구를 합하면 뭐 주전 선수, 후보 선수 합치면 그렇죠. 확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또 7개 종목 외에 추가로 참가 자격을 얻게 되면 얼추 예상할 수 있는 숫자 40명이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라 훈련 준비가 만만치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양에 네. 청춘거리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양 취재 갔을 때 거의 매일 지나쳤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곳을 지나다 보면 대형 체육관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각 종목에 따라서 선수들이 지금 이곳에서 한창 땀을 흘리고 있나 봅니다.
네.
장 의원 얘기로는 선수들이 뭐 그곳에서도 훈련을 하지만 해외 원정 훈련도 많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네.
북한이 뭐 지금 한창 추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나라에서 훈련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더군요.
자, 아무튼 런던 올림픽이 올해 7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막바지 훈련이라고 해야 될 텐데 4년 동안 이제 준비를 쭉 해왔고
그렇죠.
예, 바로 이 시기에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이제 그에 따른 뭐 정권의 이제 이 변화가 있는데 이 북한 사회 전체도 애도 분위기로 빠져들었었고
예.
뭐 그런 움직임 속에서 올림픽 참가 또 선수들 훈련에 좀 차질 빚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그런 의미 들 수밖에 없어서
네.
이게 그 북한 지도부에 정말 큰 변화가 겹친 시기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체육 행사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래서 그 점을 물어봤습니다.
네.
장 의원은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올림픽 준비에 아무 변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조율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 대한 격려 분위기가 높다는 점 역시 덧붙였고요.
네. 사실 그 남북한 합쳐서 코리아 이런 이름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먼저 목에 건 건 북한 선수였잖아요.
그랬죠.
예, 일제 강점기 이후에 예. 1972년 뮌헨 올림픽 사격 소구경 복사에서 이호준 선수가 그런 영예를 얻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1992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때더라고요.
북한 측이요. 예. 예.
당시 성적이 어땠었죠? 금메달 4개와
또 동메달 네. 5개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이래서 종합순위 16위를 거뒀었죠.
네.
자, 그리고 뭐 저희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북한이 2개를 땄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시아 국가 중에 7위니까 뭐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순위는 34위였고 올해 런던 대회에서는 얼마만큼의 기량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뭐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올해 이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도 참가할 예정이라는 소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식은 두어 달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네.
지난해 12월 북경에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여기 북한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세계 장애인올림픽 준회원국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당시에 한국 언론에 그런 소식들이 실렸었고 따라서 2013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회원국이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런던 세계 장애 올림픽에 북한이 정식으로 참가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웅위원은 또 다른 직함, 그러니까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도 겸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올해 또 다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이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 준비 과정에도 깊이 당연히 관여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
물론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물론 초청이라든지 미국 현지 뭐 시범단들의 뭐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측 시범단을 초청하는 미국 태권도 인사들의 몫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측 시범단의 선정이라든지 규모 또 시범 내용은 북측 태권도인들이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 의원 설명은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고 또 지난 두 차례 방미 그 시범 때보다도 좋은 반응이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측 내부 반응 역시 좋은 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네. 뭐 올해 올림픽 열리니까 북한 선전수들 선전을 기원을 하고 또 미국에서 북한 태권도 선수들 기량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수첩 북한의 런던 올림픽 참가 준비 상황 중심으로 전해드렸는데 백성원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올겨울 북한 한파 소식 자꾸 들리네요. 이 평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포항이 2년 연속 얼어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압록강 하구까지 이 유빙의 폭 길이 만만치 않던데
네.
이 어업 또 생활에도 여러 가지 뭐 애로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추운 겨울나기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둘째 주에 보내드린 시사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마돈나 Don't Tell Me 들으시면서 물러가죠.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근삼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o drive, tell the wind not to blow, 'cause you said so. Tell the sun not to shine, not to get up this time. No, no, let it fall right away, but don't leave me where I lay down.
isn't true. It's just something that we do. Tell me everything I'm not, but don't ever tell me to stop.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